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나눴는데요, 요한계시록 강의는 오늘까지 나누고 또 새해부터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구원의 길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혼잡한 생각,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을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화답하며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리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또 다른 새해, 세대를 맞이할 때도 변함없는 사람들의 소망 가운데, 간곡 가운데 하나는 평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고통,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해 수십 년, 100년 동안 싸우는 경제력, 유산들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거대한 무기 공장을 짓고 첨단 기술을 다 동원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써가며 미사일 전투기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3,500년 정도 중에 전쟁이 없던 평화 기간은 고작 286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친 1945년 이후에 전쟁이 끝인 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지금도 내년에도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전쟁이 도발할 거예요. 이처럼 항상 멈추지 않는 전쟁, 자연재난 같은 위험과 어려운 일들을 들으면 불안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더 앞서요. 이전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꿈과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테라는 기독교 작가는 작품 그의 신곡에서 지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지옥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가난과 고난, 큰 어려운 사건을, 실패를 만나는 것이 생지옥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이 그냥 사는 삶이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느 것보다도 소망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소망을 잃어버려 살게 됩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현실에 목표를 두고 집착하기 때문이지요. 소망을 보지 못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인생의 승부를 다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눈에 보이는 그 되지 못하는 현실에 그런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망과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향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놓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온 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에 의해 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가졌던 소망도 바람에 부는 그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신앙생활 한다면 더 이상 기대할 필요 없어. 예수 믿는 것도 다 포기하고 이제 현실에 원망하며 절망하며 타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소망을 심어주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힘을 받아 환난을 뚫고 부름받은 그때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일을 위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그 성도들이 어떠한 영광에 동참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처럼 보여도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천국 백성의 시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나를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놓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런 건강한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의 선자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믿는 자들 핍박하는 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속임수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에 계시나? 이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밧모섬의 굴에 의로이 쓸쓸하게 있는 사도 요한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의 눈앞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 양은 바로 이 땅에 모든 인생의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좀 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물었죠. 네, 여러분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중에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시온산에 계십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보좌 계신다. 요한계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이 말씀과 함께 나오는데 46번이나 나왔습니다. 하늘의 보좌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 뜻이에요. 이 세계의 역사는 인간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네로 황제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 같은 세상 권력을 휘두르는 저 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에 약 4천여 개의 가정교회가 폐쇄되고 십자가가 다 뜯겼다는 그런 기사가 며칠 전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어림이 있지만은 결국 세상의 왕 되신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세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마지막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14만 4천의 천도 성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한 14만 4천. 우린 지난번에 14만 4천의 의미는 실제적인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번호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홍수 심판을 피한 노아의 가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숫자를 14만 4천이라는 그 번호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 숫자는 유대인도 이방들도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르신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특별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1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1절 후반절 감사합니다. 13만 4천의 성도들의 가진 공통점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번호에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택함 받은 구원의 백성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친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머리머리에 쓰였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신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질병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성도들이 겪어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천국의 영광에 동참하겠다, 이 말씀을 바로 1절 후반절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13만 4천 택하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는 이 복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승리한 천국 백성의 특징에서 보겠습니다. 승리한 천국 백성의 특징, 첫 번째는 그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또한 천둥 치는 소리와 같은 우렁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우레 소리와 같이 웅장하게 들리면서 검고를 타는 사람들의 노래가락처럼 아름답고 감미로운 그런 새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기로 갑니다. 노래 곡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음이 높아서 그래요? 음악적인 탤런트가 없어서 못 부릅니까? 아니죠. 그래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 찬양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땅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참된 예배자, 찬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예배가 있지만은 설교가 없어요. 설교는 더 이상 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국에서 계시는데 무슨 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존재하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마음과 나의 믿음과 정성과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찬양,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음악과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과 다른 점이에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 해가지고 찬양을 잘 부른다 이것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한국의 조영남이라는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요. 찬양곡도 CD도 여러 개 발간해가지고 뭐 판매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찬양을 부르고 또 팔아서 수익을 남게 돼요. 찬양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다. 왜 찬양을 드리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특별한 목적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들어와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보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충동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을 회복하여 주셔서 보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찬송,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게 함이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면 해야 될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최후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왜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고 찬양을 강조하며 또 보여주십니까?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영적 원리가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찬양하냐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니면 나를 찬양하고 세상에 헛하는 것을 찬양하며 인생을 다 그냥 거기다가 쏟으매 망가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은 찬양의 대상을 통해 찾아옵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에게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속삭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섬기고 너를 예배해, 너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도록 계속 나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배 중에도 그래. 예배 중에도 심지어 찬양을 하면서도 너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더 찬양하고 드러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라고 부르는 저 텍사스 휴스턴의 앤더슨 그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암 전문 의사를 뽑히고 세계 최고의, 뭐 최고라고 부르겠는지 그렇지만 아마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암 전문으로 두 번이나 뽑혔던 김의신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신데요. 교회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은 그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암을 치료하고 또 진단을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면역세포가 일반 사람보다도 1000배가 많이 측정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히 진단했는가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이 암 전문 의사 선생님의 결과입니다. 20년 전인 1998년도에 미국의 뉴크 대학에서 네빌 라슨이라는 그 암 전문 그 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 주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평균 7년을 더 산다.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통계보다도 영적인 면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가 질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구원의 목적이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이 곤고하고 영적으로 답답할 때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성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예배를 회복할 때 세상을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하는 영적 권세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영적 순결함과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자들이 승리한 천국 백성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는 남자 여자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조롱을 받고 움직이는 세상의 권세 유혹 시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두 번째는 5절 후반절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4절에 나오는 순결한 자에 대해 나오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친구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처럼 세상의 유혹대로 세상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겁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100% 다 나에게 명확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 문제를 이것을 통해서 이때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영적인 고민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정도는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먼저 내 개인의 유익과 계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결한 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사는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내 실제 삶의 영역 중에서 그분과 나와 동떨어지고 주님은 주님이고 내일은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들을 다 하나 적어서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씀하시면은 그분이 기뻐하시면은 내 물질, 시간, 재능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삶이 주 안에서 순결한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들입니까? 언행이 일치된 자들이에요. 5절 후반절 보면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사단이 바로 거짓을 이 세상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금년 뉴스 미디어에 가장 사용했던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fake news, 거짓 뉴스예요. 이제는 정말 어느 방송에서도 이 사실이 이 전해지는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어느 곳을 떠나도 거짓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이루는 것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은 거짓도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말을 해도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성공한다면은 거짓도 무마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말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 제가 금년에도 말로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또 말을 지키지 못한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코 내뱉은 말, 사소한 말, 생각 없이 한 모든 말들에 대해 주님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통해서 주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도들이여 믿음을 지켜라.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천상에 일어나는 예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영원한 축복을 나눴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새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랐다 말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다 완전히 전파될 그때가 오기를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8절부터는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사라질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심판의 때에 멸망하지 않으려면 바벨론에 따라가지 않고 빨리 주 앞에 나오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불과 유황불에 타오르는 지옥불에 빠지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분명한 사건을 말씀하고 그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며 영혼의 때를 지킬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두 가지만 제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천국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큰 특징, 그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극심한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를 쉽게 설명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 이것을 인내, perseverance 말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실망하고 어렵고 하다가 자리를 회피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은혜로 참고 버티는 것을 인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실망하게 되면 신앙을 회피하고 떠나고 잡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어야 되고 축복만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는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인내를 연단하게 만듭니다.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이는 강건한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매일매일 삶의 신앙이 힘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참는 거예요. 지난날에도 오늘에도 2019년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13절 가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번째, 전사들이 와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기록하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놓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복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죽는 것은 슬픔이고 인생의 허무고 고통이고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일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인생을 마감하는 자는 복된 인생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이는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했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다가 죽으면 그게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태나 하며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기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드신 천국으로 출발이에요. 연로 하셔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겪는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일을 하시다가 왜 이렇게 할 일도 많으신데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죽음은 정말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린 길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이라 이 사실 깨달을 때 위로가 되고 응답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처절한 죽음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생족처럼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들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약속된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1월이 시작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확의 때가 있어요. 부름의 때가 언젠가는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모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흥청망청 하루를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며 끝까지 인내할 때 시온성에서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되어 있고 나에게 부어주신 소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강건한 믿음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직결을 바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따뜻한 이 세상의 끝에 나 육신의 만족에 급급해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겪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여 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주일 오늘 주신 말씀, 정말 내 인생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푯대를 두고 이처럼 열심히 뛰고 달려왔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었습니까? 내 육신이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대한 책임을 설명해 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 볼 수 있는 큰 믿음과 산소망을 주시고 내게 이 세상에 맡아진 본분 감당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